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또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또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거룩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가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곳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어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능력이죠. 교회 능력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시고자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3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느헤미야 4과 전체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안 읽어도 되겠죠? 예, 그 아주 막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래도 우리 순원들이 같이 읽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보기 위해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벽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사람 삭굴이 건축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며 그 돌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그 다음은 그것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은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또 가족들이 이 성벽 역사에 동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읽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 밑줄 읽으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계기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비롯하여 7장과 10장에서 12장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이름들이야말로 이를 보여주는 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밑줄 읽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확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서 헌신된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차원 높게 도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성벽 제거는 단순히 성을 쌓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 현실이 참 어려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시도할 수가 없었죠. 시도할 조차도 엄두도 못 냈던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저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준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이 3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냥 성벽이 무너진 대로 10년, 20년 뭐 안주하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 안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냐면 저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준 거예요. 뭐 무엇에 대한 불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을 다시 붙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소명을 또는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문제없이 살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잘 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저들은 이미 그 비전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그 38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은요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대략 그 사이즈를 지금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그 둘레가 길이가 4.5km 4.5km 길이 둘레가 전체 둘레가 4.5km고 성의 제일 낮은 쪽이 5m, 높이가 5m, 가장 높은 곳은 15m, 높이를 얘기합니다. 처음엔 길이고요. 두 번째 높이입니다. 벽 하나를 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혹시 중국에서 그 만리장성을 가보셨습니까? 그 만리장성은 거기에 뭐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예, 그 성은 그렇게 쌓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도 두께가 평균 3m, 평균. 그러니까 긴 데는 5m에서 좀 좁은 데는 2m, 뭐 그렇게 평균이 3m, 3m 정도면 뭐 꽤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길이가 4.5km, 그리고 낮은 데가 5m, 높은 데가 15m, 두께가 3m 평균.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벽 주위를 따라서 43개, 43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 성을 지키는 망대가 43개. 이거 엄청난 작업이죠. 근데 이걸 52일 만에 해버렸어요. 그거 뭐 그때는 다 매뉴얼 잡인데 그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모두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 3장의 핵심이죠.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성벽 재건 공사는 양문을 시작하여 각 유지가 분할 담당하여 물자동원과 공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헌신한 38명의 공헌자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3장을 가득 채운 망명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이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첫 질문부터 느낌 질문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 스토리를 듣고 뭘 느끼는가 한번 순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소개했을까?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첫 번째 뭘 느끼는가?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참 그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그 다음은 참 이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파트 하고 난 한 파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파트 다음에 그 부분 다음에 다른 다음에 해서 4.5km를 전체를 둘러싼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야, 느헤미야는 참 좋은 리더다. 예,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확실히.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좋은 리더는 혼자 뛰는 리더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함께 뛰는 리더고, 뛰게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예, 리더십의 핵심이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 비전을 가지고 함께 뛰게 하는 게 리더지, 혼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게 리더가 아니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참 그런 차원에서 좋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행정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행정, 매니지먼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플래닝, 스트래티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뭐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이라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은혜가 되고. 그 요 답을 미리 다 하지 마시고 우리 순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셔야 되고요. 적용 포인트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주님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고 특별히 오늘 그 3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성벽 재건의 연합, 함께 동참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3장의 스토리는 우리 현대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오늘 전체 그 교제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적용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주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죠.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한두 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은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1번에서 그냥 느낌과 또 이렇게 적용을 한번 좀 나눠보시고, 그 적용 포인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조금 비추어줘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번을 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공동체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로 성벽 재건 공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을 찾아봅시다. 예, 뭐 이렇게 딱 보면 뭐 모르죠. 그냥 그 뭐 누가 어디를 맡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지위와 직업 오른쪽에 있죠. 지위와 직업에 따라 맡은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거기에 양문, 어문. 왜 대제사장에게 이 부분을 맡겼는지는 we don't know. 근데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양문과 어문을 재건축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고요. 금장색, 황품장사, 예루살렘 방백 이런 지위와 그 직업에 따라서 이제 맡은 영역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영역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모든 부분 북, 석, 남, 남동, 북동쪽에서 모든 부분에 책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분배받은 거예요. 얘가 막 그냥 뭐 할 수도 없는데 네가 뭐 100m 해 뭐 이게 아니고 그 직위와 직분의 직업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분배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행정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4.5m 뭐 5km 되는 그 부분을 다 그 지위와 직분에 맞게 나누었고, 그리고 이 그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이죠. 그 다음은 이게 뭐냐면 연결점입니다. 연결. Continuity. 그래서 그 전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맡은 자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하나가 된 그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특징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당신 어디 하시오 어디 하시오 이게 아니라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빈틈없이 또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역에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운 거예요. 함께 동시에 예. 계속해서 이어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작된, 만약에 뭐 처음 스타트에서 5m가 시작이 되었으면 그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 성을 둘러싼 것,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번에서는 그런 관찰과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그 3번에 보게 되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일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두 목까지 감당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다양한 헌신도를 살펴봅시다. 참고로 마지막 부류의 구절들에 쓰인 한 부분이란 문자적으로 두 번째 부분을 말합니다. 곧 자신에게 맡겨진 공사를 재빨리 완료하고 또 다른 공사에 2차로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여기서는요. 이 5절에서는 그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다음은 드거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거와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 예, 이 그 성벽 재건의 일을 맡지 않았던 사람들, 본인들이 아마 거부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들 그 질문의 그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누죠. 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워크를 했다라고 여기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다른 부분을 맡은 사람. 예,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고요. 11절,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림의 아들 누구죠? 말기야와 바함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화동망대를 준수하였고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부분이라고 나온 것은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두 번째 부분이라는 해석을 원어에 보게 되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그 어떤 의미냐면 5절에 나왔던 그 귀족들은 일을 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20절에서 봤던 바룩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귀족들은 동참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자원해서 요거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엑스트라 워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자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4번에서부터 이제 좀 적용 질문에 들어갑니다. 4번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참여도와 헌신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양한 그 헌신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그 주님의 일, 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그 5절에서 말한 그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죠. 아예 그냥 교회에서 뭘 시키면은 하기 싫어하는, 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맡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맡았는데 하지 않는 사람. 게을리 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맡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은 잘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성실한 성도죠. 네 번째는 맡은 일 이상으로 하는 사람. 본인이 할 거를 하고도 또 다른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지금 여기 이름에 나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동참한 건 아니죠. 뭐 특별히 여기서 아까 5절에 이야기한 대로 아마 맡겼을 거예요. 맡겼는데도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열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아예 그냥 거부하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또 은혜만 받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맡은 일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원들에게 한번 너는 누구냐? 네? 네 가지 중에 Who are you?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정말 그 옛날에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는 참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고 막 이런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들을 경험하신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참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또 뭐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와,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어렸어도 뭐 교회에서 봉사 트리플잡 더블잡 하고 했는데 야,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다.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봐도 아, 이거 너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충분히 할 만한데도 안 하고 아이들 핑계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챌린지를 좀 하되 여러분 그 너무 우리 순원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경험만을 또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얘기해 줘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는요 소명자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기를 원해. Everything ready. 누가 해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해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뭐 돈 주고 사람들을 하여해서 일하는 것처럼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국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한 걸 보면은 컴플레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누가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일꾼들이잖아요. 같이 세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그게 익숙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 오면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 그 어려울 때가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본인도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언제 옵니까? 소비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소명자로 살 때 영적으로 즐겁지 않나요? 아멘? 지금 순장님도 기분 나쁘세요? 아니 그렇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이 봉사 저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그 다이나믹감과 신앙생활의 그 힘이 소비자가 아니고 소명자로 살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시간을 바치는 것도 억울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도 억울하고 뭐 내가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보면 항상 겉돌지요. 항상 겉돌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핵심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순원들을 사랑한다면 저들에게 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예. 소비자로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교회만 다닌다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렇죠? 함께 동참을 해야죠. 그러면서 동참한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나눌 주일 말씀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물 떠온 화인들을 알더라. 그럼 우리 그 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긴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쁨을 우리 순장님들이 아신다면 우리 순원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교회가 뭐 여기저기 봉사의 영역들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해서 누구 사람을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요 부분을 계속 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비자와 소명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고 예. 서비스만을 받으려는 생각 예, 여러분 그거는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5번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0%에서 20%의 성도들이 교회 일에 8, 90%를 맡아 하곤 한다.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예, 파레토 법칙이라고 나머지 8, 90%의 성도들은 예배 출석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서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은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후자는 어떤 부분에서 헌신하고 싶은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이 파레토 법칙 80대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20%가 감당을 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 노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예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봉사자들이 여기저기 많지만 뭐 절반이 봉사한다 이건 아닌데 20대 80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30대 70 예. 그래서 완벽한 파레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 봉사하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또 그것도 힘들죠. 뭐 초신자나 교회 가두신 분들이 그렇게 하긴 힘든데, 근데 정말 그 단순히 우리 교회에 80%나 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지탱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봉사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한다. 이게 80%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의 순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예. 챌린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역을 우리가 강조를 하기 전에 먼저 훈련을 강조를 합니다. 훈련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처음 온 분들에게 봉사를 시키지 않죠. 가능한 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순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과 봉사 둘만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훈련이 먼저예요. 훈련이 먼저예요. 그런데 교회적인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고 사역의 니드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봉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다리면 안 돼요.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프라이어리티를 정한다면 훈련이 먼저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반과 제자반과 사역반을 통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사역에 이곳저곳에서 섬길 때에 그 섬김이 오래가고 또 건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원들 중에 우리가 지금 뭐 우리 훈련부에서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 와서 다락방만 나오고 있는 순원들이 있다면 훈련을 권유해야 됩니다. 예, 훈련을 권유하면서 그리고 가진 은사대로 우리가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겠지만 가진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받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봉사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훨씬 더 힘을 얻고 풍성해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디사빌 교회가 지금 훈련을 하고 또 훈련받은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것이 지속돼야 되겠죠. 예, 지속돼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과 사역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어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눌 생각이거든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오냐 말이에요. 예?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사역에 뛰어들어야죠. 은혜를 사모해야죠. 예, 그래야 삶의 변화가 오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훈련을, 그리고 중요한 것,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예, 그래서 뭐 우리 대부분의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훈련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인부하고 있는데 혹시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비자의 위치에 있다면 뭘 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뭘 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챌린지해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예, 아마 있을 겁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6번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려면 모두가 주역이 되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 협력의 원리와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은사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12장. 그런 은사들이 함께 협력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여러 직분을 얘기합니다.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종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은사,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걸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다락방 전에도 한번 나눴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각자 순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아는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What is your spiritual gift? 당신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그 뭐냐면요. 각자가 돌아가면서 저 사람의 은사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게 본인이 그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진행해 보세요. 박 집사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순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순원들이. 아, 그러면 참 케어링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참 기타를 잘 치신다. 노래를 잘 하신다. 이런 우리 박영규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그리고 참 키가 크시다. 이런. 이것도 은사죠. 예, 키 큰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큰 것도 은사. 이렇게 좀 그 돌아가면서 순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은사의 발견은 사역의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은사 개발 우리가 그 하죠. 사역반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맞는다라는 것은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뭐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면해 보세요. 그게 은사 발견의 가장 베스트 웨이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우리가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 이제 그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우리가 맡은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 디사벨 교회가 이렇게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예, 어떤 거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7번을 보시면요. 여기에 아주 참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 있지요. 그 북극의 남극인가요? 남극의 펭귄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남극의 펭귄들이 가장 추운 8월에 살아남는 방법. 서로가 이제 그 달진 않게 맨 끝에 진정한 협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큰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혼자서는 성벽을 건축할 수도 추위를 이길 수도 없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협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상생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자, 시너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만이 다락방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순원들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다락방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뭐 과일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동참할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도가 함께 할 때 얻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함께 할 때 얻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겠죠? 서로 잡아줄 수 있는 유익. 예, 서로 잡아주고 끌어줄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체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부분을 다른 지체가 있을 때 서로가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 훨씬 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별로 지금 그 주방 나중에 클린업을 하고 있는데 순장님이 혼자 하는 것과 순원들이 함께 으쌰으쌰해가지고 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예, 함께 할 때 훨씬 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힘. 요건 이제 다락방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디스알프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모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 디스알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둘러서서 한 부분 한 부분, 한 벽돌 한 벽돌,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맡은 그 부분을 세워간다면요,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비자의 자리에서 소명자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냥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락방에서 강조해 주시고, 다락방에 나오는 순원들은 그래도 마음의 윌링네스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락방도 안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2부 예배, 1부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95%가 봉사자들이시고 또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2부 예배 요즘에 이렇게 그 보시면은요, 2부 예배 그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시고 또 그 비지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앙생활 그 시작하신 분들 또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푸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을 좀 잘 그냥 매너리즘에 안위하고 안주하는 그런 시간 생활이 아니라 우리 디스알프교회까지 오셨는데 이곳을 통해서 정말 훈련과 또 사역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곳으로 좀 인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더 강하게 이렇게 듭니다. 아마 그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순원들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대신 너무 급한 마음으로 푸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섬김과 봉사 또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 이런 것들을 우리 순원들이 자꾸 듣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보실 때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헌신한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흘린 땀 한 방울까지라도 다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역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공동체에 아름답게 공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가 532장을 부르며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532장,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주여 나나나나나 기록하셨도다. 요 찬양 아시죠? 예, 네,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요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나만을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 삶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함이 있고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의미와 또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필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성경대학에서 나눴는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정말 영원토록 가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수고하시죠. 예, 애쓰시죠. 매주마다 다락방 준비하시느라 신경 쓰이시죠. 순원들 케어하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재물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더 이펙티브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를 특별히 이민자로 삼아주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인생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우리 좀 주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느헤미야에서 계속 나누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보자. 이런 챌린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잔소리로 들으시는 거 아니죠? 예, 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좀 불이 있어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 12월 2일에서 14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이번에 주제를 주셨어요. 주제가 뭐냐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주소서. 뭐 감동이 없으세요? 찬양 가사 제목이거든요. 근데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줘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식더라고요. 불이 식어요. 예. 주님께 향한 마음, 주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 열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간절한 제목은 내 삶의 주의 불로 채워주소서. 그래서 이번 특별 수요 부흥에는 영적인 회복, 부흥, 열정, 헌신, 성령 충만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챌린지했으면 좋겠고 시티 선교사님, 시티 스터디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 참 항상 우리에게 남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참 그의 삶을 주님께 바치면서 했던 고백인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순장님들의 고백, 또 우리 순원들의, 우리 디셀프계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 힘내십시오. 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정신 차리라. 아니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 그렇죠? 아,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예, 정말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